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다 보니까 마치 12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참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국이 쳐들어오면 하나로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 나라가 12조각이 나서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볼 때 안 되겠다. 우리가 12지파가 서로 뭐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다 서로 각각 나라처럼 되어 있으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다.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제 적과 싸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정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왕을 세우고 그 왕 밑에 열두 지파가 이제 연합되고 단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이죠.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울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처럼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베냐민 지파냐 하면 그 당시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강대한 지파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고 숫자도 많고 땅도 넓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로 뽑았다면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나 유다 지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투표로 뽑았다면 그러나 투표로 뽑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몰살했어요. 마지막에 900명만 남게 되었는데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고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제일 숫자가 많고 제일 군사적으로 강대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먼저 사울 집안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 이 나귀는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 일종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울 집안에 자동차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우리 자동차야 뭐 스스로 어디 가지 못하지만은 옛날 나귀는 뭐 혼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또 사울이 이제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종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베냐민 땅을 샅샅이 다 뒤져봅니다. 근데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니까 이제 같이 갔던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못 찾겠다. 잃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도 잃어버렸다고 걱정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래서 사환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 근처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이 그러면 우리가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우려면 예물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종이 제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돈을 조금 드리면서 선견자를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통 이 길갈이라든가 또 이 여러 도시에 베델이라든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베델이라든가 길갈, 미스바, 라마 이런 도시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 그 도시에 마침 사무엘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또 만나는 장면도 보니까 원래 그곳에 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제사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탁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똑 마치 이렇게 무슨 뭐 퍼즐 맞추듯이 아기가 맞추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죠?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는 섭리였고, 또 기스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을 텐데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이건 종들한테 맡길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종들한테 맡길 수 있을 텐데 아들한테 이걸 맡겨요. 나귀를 찾아오느라 맡기게 되고, 또 나귀를 찾는데 못 찾으니까 돌아오려고 그랬죠, 그죠? 사울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여쭤봅시다. 그러면 또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에이 말도 안 돼. 뭐 나귀 잃어버렸는데 뭐 선지자가 어떻게 찾겠어? 그냥 집에 가자 이럴 수 있는데 선지자에게 찾아가자 그러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못 갔을 텐데 마침 또 하인의 손에 돈이 좀 있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가게 되고, 또 갔더니 마침 그 도시에 사무엘이 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한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로 돌아다녔어요. 베델이라든가 또 길갈이라든가 미스바라든가 라마라든가 여러 도시에 순회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갔을 때 그 도시에 사무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인데 우연이 겹치니까 뭐가 돼요? 필연이 되죠, 필연.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귀를 잃어버려도,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거 참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은,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또, 나귀를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귀를 찾았다면 그냥 집에 갔겠죠? 그죠? 집에 돌아갔을 텐데, 사무엘 안 만나갔을 텐데, 나귀를 찾지 못한 게 또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죠? 네. 또 나귀를 못 찾아가지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이제 선지자를 만나자 그랬는데, 아이, 뭐 그냥 집에 가자. 못 찾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라면 왕이 못 됐을 거예요. 그죠? 예. 또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 그러고. 또 손에 돈이 없었더라면 못 만났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죠? 또 그 도시에 사무엘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사무엘은 순회하니까. 근데 마침 사무엘이 그 도시에 제사가 있어서 와 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섭리하셨지만은 신약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나귀를 잃어버렸지?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났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없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가장 선한 길,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나귀를 잃어버리고 노력해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신실한 분이시니까, 긍휼의 아버지시니까 결국에는 좋은 길로 좋은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참 인상이 좋아요. 그죠? 예. 첫 번째 이 사람은 체격이 좋았어요. 2절.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체격이 크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힘이 센.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은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잘 이끌만한 체격이 큰 한마디로 장군감이었어요. 장군감. 그런데 성품은 어떠냐 하면요. 성품은 참 성품이 좋고 훌륭한 성품이에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아이고 그건 뭐 힘든 일을 저에게 맡깁니까? 하인들한테 맡기세요. 아니면 형이나 동생한테 맡기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예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또 찾으러 갔다가 어디 한쪽에 가가지고 그냥 뭐 숨어서 그냥 종이랑 놀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 숨어서 종이랑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먹고 놀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베냐민 땅 전체를 찾아 헤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와중에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못 찾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참 훌륭하죠. 그죠? 부모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 상황에서 이 하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도시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께 도움 청합시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하인의 말을 들어요. 그죠? 하인의 말을 듣고 그래 잘됐다 그냥 선지자 만나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슨 종이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종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같이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예물을 드릴 생각을 해요. 예물을. 아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인이 아 제게 돈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사무엘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 아 이거 뭐 예물이 뭐 필요해? 그냥 부탁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사무엘은 아 사울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건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면 안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원래 사울의 모습은 참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는 사람,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종의 말도 잘 귀 기울이고 받아주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언제부터 타락했죠? 왕이 되면서부터,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예. 참,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될 때는 잘하겠다고 그렇게 뭐 맹세를 하고 이러는데 막상 예?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도자가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했는데 특정 어떤 계기로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성품들, 좋은 마음들, 좋은 자세, 좋은 동기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성숙해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우연이라고 보지만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도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억울한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때로 힘든 일이 닥치고, 때로 손해보는 일이 닥치고, 때로 막막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진 성품들이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로 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막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점점 타락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잘 유지하고 지킬 뿐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성품,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성품이 다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사역훈련 내적 치유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오전에 있는데 하나님, 사역훈련 내적 치유수양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면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자, 축복하는 자, 치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수양회에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치유수양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늘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모든 상처조차도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캐나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캐나다 국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하죠. 이 에스키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에스키모들이 약 한 160만 명쯤 됩니다. 160만 명쯤 되고 전체 캐나다 인구의 한 5%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에스키모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손님 취급을 받으니까 이 에스키모들은, 원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캐나다 정부가 에스키모인들, 즉 원주민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권리와 자유를 잘 보장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원주민들이 억울한 차별과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원래 살던 땅이었고 저들의 땅이었는데 하나님 캐나다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저들이 땅을 빼앗기고 본토를 빼앗기고 고향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아직까지 저들은 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60만 명의 에스키모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들을 원주민으로서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배려하도록 주님 캐나다 정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왕을 세우고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적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는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때로 힘든 일이 닥치고 때로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난감할 때가 오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처음에는 저렇게 하나님 순종적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고 약한 자도 소중히 여기며 귀를 기울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가 점점 타락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는 살아갈수록 타락하는 자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되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